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 중에서 오늘은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이 참여하는 육체적 임재의 참된 본질 32항에서 34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이 화채설주의자들, 캐톨릭의 화채설의 성경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 오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비판하면서 영적 임재설을 영적 임재설 성경을 통해서 영적 임재설의 이 당위성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하늘의 신비다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의 이 신비에 대해서 칼빈은 말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 성령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그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가볍기를 데 없는 거예요. 정말 신적인 무언가를 경험했다면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칼빈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체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일지 성례를 통해서일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당신도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대부분은 먼저 지식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직접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체험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자아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오감, 감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설명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독과 혹은 질병의 괴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라는 그 영혼의 깊은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이고 메마른 사변적인 신앙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생생하게 경험될 때 그 하나님 앞에 한 인격이 굴복당하고 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패치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하는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칼빈은 다음과 같이 고백적인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살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의 피가 내 영혼의 음료라고 선언하시니 나는 내 영혼을 그에게 드려서 그런 양식을 먹고자 할 따름이다. 그의 성찬에서 주님은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물로 나타내는 그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내게 명하신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것들을 제시하시며 내가 정말로 그것들을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을 나는 전혀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단호하게 화채설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거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동시에 참된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여전히 지니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장소로 분산돼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건 도저히 칼빈의 신앙의 상식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체 해설을 거부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동시에 그분이 참된 인성에 속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걸 칼빈이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인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좌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화체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칼빈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속성과 성품과 형상 가운데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화체설을 반박할 수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떤 모습과 형상 속에 존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존재하시는 방식과 캐톨릭이 주장하는 화체설은 절대로 통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체설의 모든 주장을 칼빈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적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섭리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비는 사람들이 이 성찬을 거행하지만 신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땅에서 행하지만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가 살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적 임재 이 자체가 신적으로 수행되는 땅에서 행해지지만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육체가 영생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 또한 영원 불멸하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고 영원 불멸에 참여하게 됨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믿는 그 믿음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을 산산조각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며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의 양식을 먹는 행위가 바로 성찬이다. 칼빈은 정확하게 이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성찬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의 영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랑데뷰를 이룰 수 있는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실한 영혼의 준비, 성찬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져야 영과 영이 만나게 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도움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찬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찬에 있어서 준비됨에 대해서 모든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 교리 문답서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예요. 뒤에 가면.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결합되거나 혹은 그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에 주입된다는 이 캐톨릭의 가르침. 우리는 영과 영이 지금 결합한다고 얘기하지만 캐톨릭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또는 육체가 우리 영혼 안에 주입이 된다라는 이런 캐톨릭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막연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캐톨릭과 같은 이런 공상과학 같은 허무 맹랑한 주장에도 현혹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한 성찬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토록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실제적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통한 은혜를 모든 성찬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33번째,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에의 참여, 이 부분입니다. 캐톨릭은 빵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살을 입으로 먹지 않으면 그 몸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믿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무조건 이 거룩한 상징을 먹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 굉장히 기계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한 아무런 사모함도 준비도 노력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발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이거,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일은 고대 교회로부터 많은 이견들을 양산하게 된 근거가 되었고, 여전히 과장된 방법으로 칼빈의 시대까지도 계속 해석되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그 피의 그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문제인데, 그것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이 부분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그 공효 전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대속의 공효를 발휘하신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온 거지, 성찬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전체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성찬에 나가서 주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칼빈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은택을 우리가 누렸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 의미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미사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기독론적인 오류가 캐톨릭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신자들이 받는 유익이나 효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높인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살과 피를 먹는 그 행위만 집중하고 그것을 신령하게 여기려는 자들의 이 태도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빵을 그리스도의 살로 여기고 그것을 성물로 여기는, 성물을 먹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그것이 성물이라는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 그럼 그걸 먹는 자들은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성찬, 화채술을 주장하는 그들의 성례는 매우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강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의 빵과 잔을 받는 사람에게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심지어 그가 불신자랄지라도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먹는 것으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이게 이제 화채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화채설을 믿는 캐톨릭의 그 성례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전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살,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불신자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이 되고야 만다. 칼빈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행위의 문제보다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체로서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칼빈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되느냐? 에? 아니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앉아서 그게 행복이겠어요? 행복처럼 포장할 수는 있지만 좋은 집에서 아주 뭐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왕자 공주처럼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멋있게 밥을 먹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보고 와 정말 부럽다 행복한 부부다 응? 저게 행복이지 근데 정작 본인들은 전혀 그것을 통한 아무런 감흥이 없듯이 성찬이 그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없이 그 행위만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그렇게 의미 없는 허망한 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 관계 위에 성찬이 행해질 때 거룩한 영적인 임재를 맛보고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찬의 신비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나아가는 자의 진정성,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대하는 자들의 모든 믿음 안에서 역사되고 그 임재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분량 외에는 성찬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하,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분량 외에는 성찬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성찬에 나아가기 합당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요행수를 바라면서 그래도 성찬에 나가면 뭔가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의 그 행위만을 강조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발상이고 또한 악인이 성찬에 의미 없이 참여한다고 해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 성찬의 그 진실성과 효력이 손상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악인이 혹은 직매하는 목사도 효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성찬에 참여하고 악인이 성찬을 직매해도 그 성찬의 진실성 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손상을 받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참여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성찬을 집례하는 자들의 불완전함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근본의 정신을 영적인 효력을 훼손하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이 성찬을 집례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찬에 나온다면 그 목사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에는 조금도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 아, 준비 없이 참여해도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그릇된 오류도 잘못이고 참여하는 자 혹은 집례하는 사람의 오류가 성찬의 은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도 잘못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찬이 올바르게 행해질 때는 그 모든 성찬의 아름다운 효력들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의 살을 받는 그 자체에서 찾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죄인을 향하신 그 선하심에서 무죄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성찬을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할 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개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들에게는 물론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혹은 성찬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배척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문제일 뿐 성찬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통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목사를 핑계를 대거나 교회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의 준비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완전하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심지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성찬의 자리에서 그 주의 살과 피를 받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의에 주려고 목마름 속에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도 그 성도가 결단하고 어떤 교회를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궁녀지책으로라도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계속 먹이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방편 자체까지 훼손됐다고 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또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 100% 그게 교리적으로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90%가 잘못된 설교라면 10%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결국 그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 온전한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100% 성도들이 다 썩었겠어요? 다 타락했겠습니까? 그 심각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100% 다 타락했겠냐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무호한 은혜 주심의 그 방편들을 통해 그들을 계속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실 때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종교의 자유가 어느 날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게 하고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흑암의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성찬이 주는 도움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고 하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게 되는 유익을 신자는 얻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찬이 주는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하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죽은 이후에 하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유익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은 경건한 자세로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신령한 연합의 보증을 더럽히거나 성찬의 신비를 욕되게 함으로 인한 그런 정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음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정죄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깊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 안에서 성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알아가실수록 한 가지 이렇게 예리하게 가슴을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날에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연중 행사처럼 이번 주일에 성찬을 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주의 빵과 잔을 받았던 과거에 그 무지 몽매함 속에 행했던 그 모든 성찬들이 고스란히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였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성찬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모욕하는 이런 죄였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잖아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또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거듭거듭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식의 성찬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서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가 지대한 노력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의 성찬 참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칼빈이 다수 인용을 하면서 논리를 전개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성실하거나 악의가 있다 해도 성찬물로서 상징하는 은혜는 손상되거나 모여오되지 않는다. 성찬의 행위 그 자체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그들의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러한 화체론자들의 성찬의 그 행위만을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분별 없이 누구나 성찬에 참여시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개들에게 던져서 먹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것은 결국 어떤 이유 때문이겠어요? 그것을 주는 그 사제를 높이기 위함이겠죠. 응?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도 사제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부여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격 없는 아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너에게 내가 이것을 준다. 내가 천부의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과체설에 근거한 캐톨릭의 성찬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가. 응? 고맙지.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 행하는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이제 그릇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천원자들은 성례 먹는 행위는 악인이 성령의 능력이나 은혜의 어떤 효과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방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은혜의 어떤 효과 없이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악인이. 단지 성례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다,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는 눈에 보이는 성찬이 아니라 성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받은 사람이요. 이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짓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물이 주의 성찬에 제시되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인도되지만 성물이 상징하는 그 실체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 내어주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지만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고스티누스는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비느하스 등 만나를 먹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양식을 영적으로 이해했고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렸으며 그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영적으로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양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성물과 성물의 능력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또한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도 않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의 상징물을 육체적으로 입으로 눈에 보이게 씹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살을 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의 피를 영적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표징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신 빵을 먹었으나 유다는 주님의 빵을 먹었다. 자, 이 아고스티누스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빵을 먹었는데 버려진 자 유다는 그저 주님의 빵을 먹었을 뿐이다. 주님이신 빵을 먹은 것과 주님의 빵을 먹은 것과 신자와 불신자의 성례에 참여하는 이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호기심으로 혹은 그릇된 동기로 경험삼아 참여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악인들과 악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지를 의도적으로 규명하는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창녀의 지체일 수도 창녀의 지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은 마치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또한 내가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준비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라. 성찬이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 조금씩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배불리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에 준비된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함부로 코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이 쓰니 빵이 맛있니 맛없니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악이 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징에만 한정시키고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이 함께 표징에 참여하지만 악인은 그리스도의 살을 진정으로 먹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고스티누스는 만일 성찬에서 눈에 보이게 받는 것을 누구나 과연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마신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논지는 결코 성찬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신자가 외형적으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만큼이나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가 와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에? 이런 식의 구원론이 심각한 구원론 그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오류를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성찬을 받는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이런 식의 미신적으로 성찬에 접근하는 모든 이러한 이제 그 모양 내용들을 칼빈은 절대로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한 바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더 그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끼워서 그들에게 자꾸 행하게 하면 사람은 고무될 수 있어요. 내가 신자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가 막 하라고 하고 막 참여하라 그러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세례 주고 좀 있으니까 뭐 집사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얼르고 달래고 또 고무시켜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주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냐면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다 좋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칼빈은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불신자들이 이 상에 나올 이유가 없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이 행위 자체가 성찬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도 에휴 그냥 다 나와서 해 뭐 어때 뭐 어떻긴 뭐가 어때요 뭐가 어떻기는 그럼 누가 기준인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뭐 어때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해서 모든 신앙의 의무 안에 특권 안에 동참시키는 게 다가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자랑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토해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붙들고 성찬의 자리에 앉히는 여러분 그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 기만해가지고 뭐 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다 주님은 뭐 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기만보다는 정말 그러하여금 십자가를 예수를 경험하게 해서 지극히 그를 낮추어서 인간의 씻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연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십자가를 높이 바라보게 만드는 그게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오쇼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펼쳐서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거죠. 동성애자든 뭐 누구든 다 우리는 다 오케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주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는 오로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그 상징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칼빈이 선배 아우구스티누스를 절절히 인용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훌륭한 믿음의 선배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선배의 얘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도 그 의견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빵으로 상징된다는 것을 분명한 빵으로 상징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나 악인들에게는 그 몸에 참여하는 일이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례의 행위와 성례의 재료를 신성시한 나머지 누구든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화채설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음을 켈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 설명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길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분명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아는 성도에 한해서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단지 이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요행수를 바라는 인간의 어리석은 발상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참된 중생의 은혜 이후에 이 성찬에 나아가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나 같은 것이 성찬에 나가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도도 했고 회개도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가르침을 막 듣고 보니까 성찬에 나가서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참 성찬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그런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주의 빵과 잔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대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개혁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다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시는 거예요. 면밀히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신방을 하는 가운데 도저히 어떤 성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강박한 가운데 있고 뭔가 성찬에 나오기 위한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외시키는 거예요. 다음 성찬에 아무개 성도님은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들은 성찬을.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결국 어느 시점이 돼서는 성찬에 대한 문제를 지금보다 더 수위를 높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만찬을 마음껏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에 나아가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더 없는 위로인 동시에 분명한 경고이다. 성도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자세, 영적인 준비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 영혼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찬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는 계기가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